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처서누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누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화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같이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 옹기장수와 회오리 바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고을에 지혜로운 사또가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사또가 지혜롭게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가난한 옹기장수가 옹기를 팔러 나갔습니다. 옹기를 다 팔면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지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잠깐 쉬지도 않고 급하게 줄곧 달렸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이 들어 옹기장수는 고갯마루를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옹기들이 모조리 깨져 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지어 드려야 하는데 하며 옹기장수는 많이 슬퍼했습니다. 옹기장수는 빈 지게를 지고 힘없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지혜로운 사또가 계시니 그 사또에게 가면 무언가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거야. 옹기장수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옹기장수입니다. 옹기를 팔아서 늙으신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지어 드리려 했는데 그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옹기가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은 꼼짝없이 굶게 생겼습니다. 제발 옹기값을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사또는 난감해했습니다. 사람도 아닌 회오리 바람이 옹기를 깼는데 대체 어디서 옹기값을 바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사또는 고개를 들어 병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루토로 가서 남쪽으로 가는 뱃사공과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을 각각 한 명씩 데려오느라 잠시 후 두 뱃사공이 사또 앞에 불려왔습니다. 사또는 먼저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 게 좋은가? 예, 저는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가는 뱃사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이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면 나더러 옹기를 되돌아가란 말인가? 이렇게 두 뱃사공은 옥신각신 다툼을 벌였습니다. 지켜보던 사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서로 옳다고 다투니 바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그만 서로 부딪혀 회오리 바람이 분 것이 아닌가. 회오리 바람은 두 사람이 일으킨 것과 다름이 없으니 옹기장수에게 옹기값을 물어주어라. 사또의 재치에 모두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서로 다투던 뱃사공들은 허허 웃으며 옹기값을 옹기장수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옹기장수는 옹기값을 받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또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이 얘기를 들으며 솔로몬의 판결과 지혜의 사건들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전래 동화에 나오는 사또처럼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국외의 먼 나라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지혜를 직접 듣기 위해 온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한 사람 중에 스바의 여왕도 있었습니다. 스바는 국가의 이름인데 현재 어느 나라인지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이고 둘째는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입니다. 스바를 에티오피아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포스가 스바 여왕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통치하던 자로 묘사하고 있었고 또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함의 후손 가운데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스바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은 스바를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곳에서의 고대의 다양한 기록들이 이 본 단락의 정황과 많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이든 절대 가깝지 않은 거리를 스바의 여왕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가지고 온 선물을 보면 그냥 시시한 나라의 여왕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10절에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선물에 대해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유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유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바라보는 일이 없다. 스바라는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지만 역사적 기록이나 이 정도의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을 유추해 보면 스바의 여왕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의 통치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왕이 이 먼 거리를 그것도 이 많은 예물과 함께 찾아왔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했을 것이고 직접 그가 이룬 업적도 보고 또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답형의 질문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문제뿐 아니라 난해하다 싶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문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풀 수 없는 축제처럼 여겨져 있던 질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뿐 아니라 그 여왕은 솔로몬 왕이 지은 궁전을 직접 두루 살펴보았고 또 왕의 식탁에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 또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 등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 여왕은 크게 감동받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로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으로 듣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솔로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 왕의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은 이 스바 여왕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이 여왕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찾아왔고 드디어 그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왕임에도 그 지혜가 너무 놀라워 그 지혜에 구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도 교만함으로 가득 차 예수님을 알지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음을 예수님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은혜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화를 알고 그 보화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세상은 아직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허물어질 것을 지혜라 말하며 그것에 의해 가치를 매기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지혜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스바의 여왕처럼 그 지혜의 근원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본 스바의 여왕이 고백했던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는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누구도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게 된 우리는 바로 지혜의 권한을 세상과 만나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분과 사명을 늘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결국 부러워하게 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비본질적인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발달로 이전에 만화책에서나 상상으로 보여지던 것들이 불과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현실로 구현되고 있고 이런 기술의 진보를 마주할 때마다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탄을 하면서도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잘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당신의 지혜를 묻어두셨고 우리로 만물을 보며 그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즉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임을 상기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일상을 주님의 눈으로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급함은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혹시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인 10장은 솔로몬 왕국의 황금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금입니다. 14절에 보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 무게가 666달란트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수조 원에 이른다는 학자의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 재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은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은 수익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이 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용한 것을 보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수백 개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또 상아로 만든 큰 보좌에 금을 입혔고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금이 흔했든지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당대의 은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금에 버금가는 값진 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금이 흔했든지 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2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은 당시 귀한 고급 건축 자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지 않는 이 백향목은 전부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는 말입니다. 또 솔로몬 왕국의 황금길을 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보좌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그곳에 정금을 입혔는데 20절에 보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했다고 기록될 정도로 특별했고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은 국제 무역을 통해서도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배를 이용한 해상 무역을 통해 동물과 광물 또 병거를 들여왔고 이로 인해 국방도 든든히 하고 수입한 병거들을 되팔아 많은 수익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 솔로몬 시대가 전성기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이 2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분명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이것을 평생 마음에 두고 상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분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본문은 솔로몬의 황금길을 표현하지만 동시에 솔로몬이 내리막길에 발을 내디디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전장인 9장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자 하나님은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과 경고에 대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어쩌면 교만에 가장 근접한 때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되뇌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막강한 부를 이룰 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모세의 이 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재물이 큰 덫이 될 수 있음을 모세는 경고하였습니다. 부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점점 더 많은 금을 축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재물로 인한 덫의 위험에 또 욕심의 위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는 곳간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쌓아둘 저장소가 부족하자 미래를 생각하여 더 큰 저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곡식이 쌓이자 부자는 그 곡식이 가득한 저장소를 바라보며 아주 흐뭇해했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쓰기에 아주 능력한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편히 좀 쉬고 인생을 즐기자. 수고한 만큼 재물을 얻고 모아둔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은 이 사람을 부지런하다,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외적인 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즉 생각과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탐욕으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안전을 오로지 그 재물에서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물이 주는 안정감에 취해 정작 그 재물의 한계와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음을 대면해야 함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이 주는 안정감에 점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자리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미국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에서 72세 된 한 여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몸무게는 채 23kg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지 못해서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이곳저곳에 어지럽게 늘려 있었고 냉장고 문을 열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딱딱한 음식 몇 개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배고픈 삶을 살다가 외로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에 두 개의 열쇠를 발견했는데 그 열쇠를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인근에 있는 은행의 안전금고 열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안전금고 중 하나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700장의 어느 회사 주식 증서와 현찰이 약 2억 정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전금고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현찰만 약 6억 가까이 들어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그녀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돈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렵게 모아둔 그 돈으로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고 또 육체와 공간을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그 돈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솔로몬이 정확한 주체를 알고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그 재물을 사용했더라면 그 재물은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잘못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 재물은 육의 모양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돈을 인생의 만능 열쇠와도 같은 존재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지위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지킬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기에 돈이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두 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돈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두 주인이라는 대조 속에 들어갈 정도로 인생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인생의 만능 열쇠로 인식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방 민족이 그러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비율을 맞춰 자신의 안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잘 타협하여 그들의 안녕을 지켜주도록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방 민족처럼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율을 잘 맞추어 자신의 안녕을 지키고 부강케 만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통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지자와 인도자가 되심을 알게 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약한 인생은 가장 쉬운 만능 열쇠의 방법을 원하며 부지 중에 하나님조차도 자신이라는 우상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유혹은 군사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군사력을 증강할 때 모세의 이 말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어 지형상 필요 이상의 병거와 마병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필요 이상의 엄청난 병거와 마병을 두었다는 것은 왕국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필요 이상의 많은 병마를 두다 보면 그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지킬 세상적 그 무언가에 더 많은 가치와 안정감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의 자랑이었던 수백 개의 금으로 만든 크고 작은 방패는 그 구실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아들 르호보암 때 애굽에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6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화려한 금으로 만든 그 방패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목적 삼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진정한 안정감을 둘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안전함을 찾기보다 세상적 방법으로 안전을 지키려는 우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한 왕이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도 여러 번 아쉬움이 남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한 나라의 리더로 어떻게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지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에 오르자 첫 번째로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특히 원래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스라엘을 막을 방어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었지만 전적으로 인간의 방법을 의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을 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 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여호사밧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쫓던 그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는 어떤 나라적 상황에서도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즉 나라의 안녕을 위해 우상신들을 찾은 적도 없었고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그 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에게 큰 부귀와 영광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호사밧 왕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이 되돌려져야 한다는 그 근본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도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고 평안할 때에도 안일함과 교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끝까지 간직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듣고 그 실체를 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먼 거리를 찾아온 스바의 여왕을 보며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주님으로부터 온 솔로몬 지혜의 단면을 보고서도 크게 감동받아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은 지혜의 솔로몬과 함께 한 나라를 이룬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부러워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한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참 행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참 행복의 근원이자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열정과 간절함으로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 다른 곳에 지혜가 있다 여기며 그곳에서 지혜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 한다면 점점 더 엄습해오는 목마름과 막막함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솔로몬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어디에 안정감을 두며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에 취해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을 망각한 채 재물과 군사력에 안정감을 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과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안정감을 두며 살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지위입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까? 세상 그 어느 곳도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안정감을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되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주어졌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적게 있다고 그것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많은 것을 적게도 하시고 적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채워가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교만을 어떤 방법으로든 끄고 겸손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의 지난 삶을 객관화시켜 나는 지혜와 안정감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조각보로 살아감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살아남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찾아 솔로몬 왕을 방문한 스바의 여왕을 보며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지혜를 찾아 세상의 눈을 돌리며 결국 허망해질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또한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안정감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이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주님, 무엇을 이뤘거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잃은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없음으로 인해 불평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의 지혜, 주님의 손길을 묵묵히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옴을 위정자나 모든 국민이 깨달아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이나 국가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틀 후부터 시작될 설 명절 가운데서도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